우선 지난주 40장은 방금 보신 대로 23절처럼 이렇게 끝이 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반문을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잊죠? 어떻게 잊죠? 그러면 그 반문을 토대로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잊었을까요? 그렇다고 보세요. 상식선에서 정말 잊었을까요? 잊어먹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기억하기 싫었던 거죠. 오늘 4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죄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여러 죄들 중에 한 죄를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 죄면 무슨 죄들을 그렇게 여러 죄로 복수로 사용을 했겠습니까? 그가 눈 딱 감고 잊은 척한 세월이 몇 년입니까? 2년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사실은 잊은 게 아니죠. 어떻게 한 겁니까? 감옥에 있을 때는 누가 갑이었습니까? 요셉이 갑이었어요. 전옥의 모든 책임을 요셉이 위임받아 맡아 죄수들을 섬겼으니까. 그리고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은 사실상 을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 관계를 통해서 피차 채무관계가 발생하죠. 그리고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갑을이 바뀌어요. 누가 이제 갑이 됩니까? 복직이 됐으니까 술 맡은 장관이 갑이 되죠. 여전히 감옥 안에서는 직급을 가진 뭡니까? 죄수예요. 직급을 가졌더라도 죄수입니다. 그럼 누가 을입니까? 요셉이 을이에요. 술 맡은 장관의 입장에서 그거 돌아보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어떤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 어려웠던 시간을 기억하고 보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많지 않아요. 늘 사람은 변질이 됩니다. 사실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40장 마지막 절을 보면 히브리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을 벨로, 자카르, 사르, 하마슈킴, 엣, 요세프, 바이슈, 카헤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잊었다. 자,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단어인 바이슈카헤흐라는 단어가 사실은 잊었다라는 말보다는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시했다. 여러분, 41장 9절에서 이 술 맡은 장관이 천하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애굽 전역에 없어지자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그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 죄가 무슨 죄예요? 그를 기억하기 싫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지금 왕의 꿈은 어쩌면 국가의 운명이 걸린 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 누군가 해석은 안 한 상태이지만 바로가 너무 본민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신 같은 존재인 이 황제가 그 꿈 때문에 너무 번민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보통 번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술 맡은 장관의 꽤 높은 고위직인 자기 입장에서 밤낮으로 겪을 때 여러분 요셉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억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만들어버린 겁니까? 그렇죠. 사람은 잊으려 해도 하나님은 잊어요? 안 잊어요? 절대 안 잊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의 그 보훈을,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싶고 일부러 잊으려 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못하게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억은 수많은 갈쿠리, 상처로 만들어지고 형성이 된다.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 감옥의 기억은 큰 인생의 상처였겠죠. 그런데 요셉만 하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뼈에 사무치는 세 번의 배신을 겪어요. 형들의 배신. 또 하나는 배신은 아니지만 얼토당토하는 보디발 아내의 누명, 뒤집어 씌움. 그건 정말 인생의 배신이죠. 큰 의미에서. 그 세 번째 배신이 누굽니까? 이 술 관원장이에요. 배신이죠. 보훈을 입었으면 당연히 그 보훈에 대한 응당한 베풀미 있어야 마땅한 사람 살아가는 정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억을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려고 했고 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절대 안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라는 꿈을 장치를 설치해서 기어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입을 통해 그 기억을 토해내게 만들고야 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바로 앞에 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서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저를 보세요 요셉이 지금 바로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애굽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슨 대답을 하시리라?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편안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지금 꿈 내용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꿈 내용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직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려고? 목숨이 몇 개 되나?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이 요셉의 입술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편안한 대답을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을 하셨는데 바로의 이 뜻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다. 아이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격려 아니에요. 이제 요셉은 한 가지 오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거듭되는 배신과 억울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몸으로 터득된, 체득된 고백이 하나 나온 겁니다. 뭐죠?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무슨 단어와 함께 시작을 했나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에게, 바로가 누굽니까? 감히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이 했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라는 이 말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대답밖에는 할 게 없어요. 왜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든 흉이든 누구의 뜻이 선다는 걸 이젠 아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것이 흉한 모습이든 길한 모습이든 요셉은 몸으로 배운 지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편안한 대답의 정체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는 게 편안한 것일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편안한 대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세워져서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가 겪어냈을 수많은 묵상, 하나님과의 치열한 싸움 없었겠어요? 이번에 신성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도 다치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아 여긴 내가 선교할 땅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정말 목양실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저 그냥 볼리비아로 가겠습니다. 그분이 잠깐 볼리비아 이민 생활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려고까지 했었대요. 여기까지 나왔대요. 한국에 나올 때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부터 어느 날 쿠바가 어느 여기 형제가 케냐인가 탄자니아인가 떠나기 전에 했던 유명한 어록 있죠? 미얀마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미얀마군요, 미얀마. 탄자니아가 아니라. 미얀마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라는 지금 헷갈립니다. 근데 어느 날 쿠바 사람들이 그렇게 정감이 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더래요. 그게 탁 마음에 확신이 들고 확인이 되니까 만 가지 불편한 게 거긴 실제 뭐 인터넷으로 영상 하나 사진 하나 받을 수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되는데도 힘들어요. 다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다 감청을 하고 도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 사회주의의 서슬퍼런 감시망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싹 무시되더라는 거예요. 쿠바 백성들이 자기 마음속에 어느 날 들어오면서부터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이쁘게 여겨지고 다 친구처럼 형님 동생 막 가족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 3년은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는 시간이었습니다. 3.1교회 해선부 맡아 있을 때는 그냥 선교 현지에 우리 청년들 보내기만 하니까 현장의 고충, 현장의 불편함, 선교사님들의 애로사항 이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직접 3년 동안 쿠바 땅에서 그걸 온몸으로 겪으면서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맨 끝에 하나님은 정말 빈틈없고 실수 없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 그거 하나 알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만 알고 확신이 있다면 내 가는 길에 구정물이 나오고 바람이 좀 불고 잠깐 햇빛이 비치더라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꿈 얘기도 안 들었어요. 어떤 꿈이 바로의 입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선언하고 들어가죠.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줄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속에 그 편안한 대답을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POP 찬양들 팀들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교는 누구만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틀린 말 결코 아닙니다. 어느 어머니는 성공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사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살아가는 데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또 나의 남은 시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전공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지 않는 지식과 일터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밥벌이밖에 안 됩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녀들한테 그런다 그래요. 내 인생의 11조를 꼭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가 소중하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방향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살거라. 그것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세상의 군주 바로 앞에 준비했던 대답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평안한 대답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맞서는 당당함과 담대함과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의 모든 남은 인생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직종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삶의 모양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땅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생의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외워가며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